예,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서 사는 삶 내용 계속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오후에 영혼, 몸, 그 교제를 갖다 하는 내용과 같이 배우시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목이 참 주제가 참 중요한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배.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선거를 하거나 이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선거에 대해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상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혹은 어느 단체에서 무슨 장을 뽑았다 그럴 때도 어떻다고요? 그냥 그렇게 당선되면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죠?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잖아요. 예, 그건 잘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저 호세아서 8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저 구약이에요. 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부터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방백을 세웠으나 주님 모른대요. 그럼 저건 뭐예요? 완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셨어, 이런 내용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 또 행위나 상관없이 일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 이렇게 대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이상한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모든 게 하나님 뜻이지 뭐 이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돼요. 자,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여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불리는 개념들이에요. 아, 물론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강조하는 그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맞죠?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자, 일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주권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권 안에 안 들어가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은 은혜를 과도하게 강조했어요. 자, 은혜를 과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은 치유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권의 뜻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주권 생각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주권을 삶에 적용할 때는 심각해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 받을 거고, 하나님 뜻 아니면 죽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 간단하지만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이게. 하나님은 진짜 인정도 없고 은혜도 없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왜? 주권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자로, 지옥 갈 자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편리한 신학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종교 교리가 바로 이게 전통이잖아요. 전통, 잘못된 전통, 이걸 종교 교리가 주권의 참 의미를 날조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자, 하나님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요. 자, 뒤에 가보면 더 쉽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 말씀이 가르친 바가 아닙니다. 요게. 주권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한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얘기합니다. 또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때에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여기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냥 연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죽었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너무 빨리 달린 길에 커브길에서 속력을 낮추지 못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 사고로 그 자리에서 두 청소년들이 즉사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했으니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도 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틀린 답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나 이런 비슷한 말을 표현했거나 들었거나 그래요. 자, 이게 편리한 신학입니다. 그냥 뭐든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청소년들이 술 먹고 마약에 취해서 빗길에 속력을 내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럼 본인 잘못으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네. 이 땅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일찍 데려가셨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어 하는 얘기예요. 그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뭐로요?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혹은 자기 의지로 죽을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회교에서요, 인살라라 그래요. 인사알라. 인살라 또는 인사알라예요. 알라, 인사. 그래서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뭐든지 버스가 늦게 와도 하나님 뜻대로.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하여간 회교에서 주로 하는 게 인살라인데 뭐든지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알라가 주권자니까 알라 뜻대로 알라 뜻대로 그렇게 끝내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저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을 자꾸 죽여요. 일찍 죽여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해서 자꾸 죽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범죄한 이후에도 969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 사단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녀석이 어둠의 세력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망이 가져온 거지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노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 때문에 이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인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마느냐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타락은요. 바로 인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자, 앤드루 워맥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병원을 가는 길에 성도 중에, 그 교회 성도 중에, 성도의 남편, 그 아내가 병원을 출산하러 가다가 택시 안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주 난산을 했지요. 그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살려냈는데 문제는요. 그 후유증으로 다운 증후군으로 면역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요, 4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이 앤드루 워맥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도 2시간 이상이나 기도했어요. 선포하면서 했는데 아이가 못 살아났어요. 이 앤드루 워맥은 죽은 자도 살린 치유의 기적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 거짓말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서 모두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지만 그 부부에게 진리를 말했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왜 이 아이가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든지 당신들의 믿음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요소가 있든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이 아이는 절대 하나님은 절대 이 아이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장례 끝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아마 진리에 반응하려고 왔겠지요. 자, 엄마가 이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제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면역체계가 전혀 없으니 감기라도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초긴장을 했다는 게 두려움에. 그 이후로 4년간 겁에 질렸을 때 이번에도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죽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따르고 그냥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엄마가 믿음을 방해한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후에 그녀에게 있었던 사연입니다. 자, 그 아기 엄마, 아기 죽고 있던 그 엄마가 이제 이런 사연이 있어요. 의사들이요, 그녀가 아기를 갖기엔 너무나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절대로 임신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낳으려면 제왕절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기라든지 산모 모두 다 죽을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들은요, 최악의 얘기를 해요. 그 의사들 말 믿으면 안 돼요. 아주 겁을 팍팍 줘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그냥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자매는요, 앤드루 오맥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네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왜 집에서 낳은가 하면요, 의사들이 진료 차트를 보고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네 명이나 낳아가지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하나님 뜻인가 보네.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자 아닌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으로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게 하나님 뜻입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 장애를 주는 분이고 또 태풍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죽게 하는 분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하나님을 내쫓아야 돼요. 아, 진짜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지요. 아,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을 일으키거나 태풍을 일으키거나 아이들을 장애를 주거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원치 않아요.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난무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해요. 그래서 이 당한 분은요, 이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는 이 교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역을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 은혜가 왔다고 해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조절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추구할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왜 가며 집회에 부흥회를 못하러 갑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쉬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든 말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게 이 하나님 주권 교리가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요. 오해 엄청 오해지 여기. 자, 이 왜곡된 주권 교리 일부를 받아들여 전파 받아들인 게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 하나님의 주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냥 성경대로 좀 따라가고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뭐 내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절하시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권의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주권, 주권의 교리. 자, 그래서 조금 받아들여도 왜곡될 수 있고 다 받아들여도 왜곡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잘못된 논리인데 자,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고 믿는다면 왜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병원에 가요. 귀엽고 병을 치료받아 나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꼴이 돼요. 그러 되면. 약은 왜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방해를 하지요?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질병으로 인해 최악으로 고통을 받으면 뭔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오면 병원 가고 약국 찾아갑니다. 왜? 나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병 주고 우리는 병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고요. 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논리인데 종교적인 사람만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비논리의 이 주권의 교리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비논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요. 또 틀렸는데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입식으로 배우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해요. 이건 세뇌교육을 할 때만 가능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비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비논리고 이건 잘못 해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두었느냐? 내가 너희를 낮추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어떻게 잘 듣고 자기한테 적용해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손해를 입혀가지고 낮추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지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든 일이 우리와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자, 이것은 주권의 참뜻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논리입니다. 다만 주권의 참뜻은 종교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좀 달라요. 제가 일곱 시기를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놨어요. 이게 주권자 하나님 뜻이에요. 공급해 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저 은혜를 주실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두가 받아들여서 누리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뜻이 그 사람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협력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에베소 3장 20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참 좋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거지요. 참 좋은 얘기잖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앞에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요게 앞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역사되는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 즉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못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넘쳐나게 해놨는데 우리가 믿음을 안 받아들여, 그럼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만큼 하나님은 능히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선명히 안 가지면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뜻이지 뭐. 끝내버려요. 근데 천국에 가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권자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멸망받지 않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온 세상 사람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은혜가 주어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조건.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은혜 100, 믿음 100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넓은 문을 택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고래놓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기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지만 사람들은 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냐고요. 하나님이 그리를 보낸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과 좀 연결되겠대요. 우리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화요 집회 때 요 근처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자주 왔었어요. 왔는데 그분이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론이 그런 게 아닙니다 했더니 시험이 들은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 자기 주장이 옳다고 늘 했던 사람인가 봐요. 자, 그래서 예정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정론의 극단은 이겁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당신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요. 예정론의 극단은.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으로 반응 안 하고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서 구원의 길 그거 선택해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자, 기존 교회에서 주장하는 주요 교리 예정설 이게요 성경에 두 군데서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부터 30절에 나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에 나와요.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근원이 됐어요. 예정에 대한 근원이 됐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예정이라는 것이 눈에 팍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다른 것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예정했네 이렇게 단순하게 성도들은 그냥 읽어버릴 수 있어요. 목회자를 또 그러는데 저 의미를 뭘 예정했다는 거야.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뭘 예정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하기로? 아들들이 되게 하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요. 본문 내용 잘 보시라고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봐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하시는 자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정돼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받게. 하나님은 그거는 그분의 원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을 세울 수도 있고 뭐 종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건 그분 뜻인데 우리를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준 거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어요. 그 아들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에게 무슨 권세와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고 뭐도 주고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용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에요. 자, 보면 뭘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현재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시야가 이만큼이잖아요. 자, 개미가 저서부터 지나갑니다. 봐요. 그럼 여러분은 저 앞에 지금 보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내려와. 혹은 개미 핥기가 여기 몇 마리가 딱 포진하고 있어. 그러면 저 녀석이 요리가 하면 죽기로 돼 있지요? 예. 알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가면 죽을 거예요, 그 분명히. 우리는 다 봐. 개미는 뭡니까? 못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알아요. 그 시작과 끝을 한눈에 다 보여요. 온 인류가. 그래서 미리 알아요. 그 미리 아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경고하지요. 그걸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경고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누가 예수 믿는지를 알아. 하나님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예정한 건 아니에요. 너 믿고 넌 지옥 가라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게 한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미리 정했다는 게 뭔가 하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이제 예수와 같은 형상을 본받는 자로 내가 너를 정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 말씀을 곡해해서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은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에 비전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곡해한 거죠. 자, 그래서 예정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들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걸려드는 건데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요 개미의 미래를 알아요. 이제 요런 거 구분 안에서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미리 아시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누구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만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을, 교회를 부흥시켜서 어찌든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또 열망을 가지고 비전을 줘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예정론을 딱 붙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야. 그리고 아무 일 안 하는 거죠. 성령께 민감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암암리에 들어있는 잘못된 조금씩 부분적으로 주서들은 내용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분은 이것들인데 일단 거듭난 사람으로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 되게 하고 그 아들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분량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했다고요. 만일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생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고 계시죠? 근데 안 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천국에 그냥 지저분한 형상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천국에 갈 때는 완벽하게 변화돼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은혜를 미리 당겨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여기서.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나 여기서 준비된 사람이나 똑같이 풍성하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들어가요. 자.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노력하지 않아도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알고 닮아가는 사람하고 닮지 않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승리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맨날 짓밟히다가 살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여기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롭게 살다 가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거기 가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싹 변화돼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변화되며 가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게 좋아요? 말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나님을 더 영광을 보려고 지금 애쓰는 게 그 얘기예요.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 변화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질이 멸렬하게 살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해 놨다고요. 이 또 전지가 떨어진가 보네요. 자, 그가 나타나시면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요 말씀이 우리 그동안 참 어려웠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자,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와 같을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님을 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같네? 확인한다는 거예요. 또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살다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같네? 형상이.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닮았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어떻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예수님과 같아져요. 성품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3장 3절은 제가 안 해놨는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운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깨끗이 한다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될 건데 못하라고 깨끗이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걸 아는 사람은 미리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형상을 알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내 속에 이 영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벌써 왔으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협력한다면 이 땅에서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 평안, 승리, 기름 부음 가득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되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로. 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예수님처럼 협력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예정설을 다르게 해석한 거죠. 곡해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좀 이해돼요. 근데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 좀 편협한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로 가득한 삶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저 문제로 가득한 게 뭐예요? 질병, 가난, 저주, 악한 것에 눌려 사는 삶. 이거 하나님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실패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거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누구도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실패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 다요.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외면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죠. 그 자유의지를 왜 줬습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 준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기를 두듯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고요. 처참한 비극을 경험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놓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는 저절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독려를 해도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해서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왜곡된 내용들. 원래 하나님 주권자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뭘 주권 가진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로 주권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부터 먼저 고쳐가야 이제 은혜와 믿음에 대한 삶을 제대로 이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나눴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